몇년 전에 한국에 영화가 새로 개봉된 것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것이지만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겁니다. 아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벤허. 이 벤허라는 영화를 원래 만든 사람이 로 월러스라는 사람입니다. 1880년대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만들어질 때이 월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이 있다면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해준 부정적인 말밖에 없었습니다. 야, 조금만 지나면 이 땅에서 기독교는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옛 기억으로 그냥 남아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설을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허라는 것을 쓰다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 배경을 알려고 보니까 마땅한 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가장 좋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 누구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책을 읽는 도중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주인공인 벤허라는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만든 영화가 이 벤허라는 것입니다. 벤허는 영어 이름이죠. 어쩌자면 벳 훌,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라는 뜻이. 그 영어 이름 바꾼 것이 벤허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벤허입니다. 유대인이죠. 그 처음에는 그런 걸 알지 못하게 정체성을 모르고 로마 군인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쓰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모든 무력을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과 칼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이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작가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벤허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무력에서 평화적인 시위로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고 하여금 무력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을 바뀌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셨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몰라요. 4대 성인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가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4대 성인이,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 맹자는 없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 4대 성인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그분은 분명히 실존한 인물이었고 역사적인 기록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아나셨으면 고고학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자라고 그러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게리 하버머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버지니아에 가면 리버티 테올로지컬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입니다. 이분이 변증학,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975년도부터 2003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연구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책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와 미래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극단적인 자유자부터 아주 열광적인 예수님을 믿는 보수자까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 예수는 로마의 십자가형을 통해 죽임을 당했다. 두 번째, 예수는 한 개인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세 번째, 십자가 사건 후 예수의 제자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희망을 잃었다. 넷째, 예수의 무덤은 매장 후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다섯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믿게 만드는 경험을 했다. 여섯째, 이런 경험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철저히 바뀌었다. 일곱 번째, 부활에 대한 선포는 초기 교회사의 태동기부터 나타났다. 여덟 번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하기 시작했다. 아홉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 번째,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열한 번째, 예수의 아우로 회의론자였던 야고보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 회심했다. 열두 번째, 기독교의 핍박자 사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회심하였다. 열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이 열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많은 증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 관찰력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모든 일을 다 미루어 살펴서 잘게 해서 결론 내린 것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누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라는 거죠. 시간적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되십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각적인 증거입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시면 적어도 12차례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났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증거가 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죽었다 살아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뭐 이성적으로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며칠 전인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죠? 해외 토픽에 나온 것 같은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보셨습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끔씩 해외 토픽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죽었습니까? 죽거나 죽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뒤로 살아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또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베다니에서 갔다가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시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죠. 죽은 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살아났다 다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적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얼마 뒤에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인 증거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역설적인 증거인가? 살아났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안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죠? 살아계실 동안에 몇 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데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포장하려면 그런 내용을 다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들이 안 믿었던 기록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활의 주일,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장사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보고 와서 주님 살아나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24장 11절은 좀 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이 허탈한 듯 하여 안 믿었다. 헛것을 받는 것처럼 하고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고도 안 믿는데 안 본 사람이 얼마나 믿기 어렵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날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날조라는 것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보람서 보지 않았는데 봤다고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잡히실 때 자기도 잡혀서 불이익 당할까봐 다 도망갔고 집에 가서는 혹시나 누가 올까봐 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50일 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다 편집해서 잘 쓰면 됩니다. 그죠? 남들이 믿기 좋게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신부터 다시 믿게 된 과정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날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쓰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 누구 손에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지위는 그렇게 요즘처럼 높지 않습니다. 여자는 물건 취급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권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법적으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또 세워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탈무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 유대인 역사가 가운데 유명한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고 내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믿게 하려면 이 애들 다 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들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믿게 하려면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었다. 그거 쓰면 안 되죠. 그 열두 저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몸판장입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 받았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제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귀신이 안 나갔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날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쓴 것이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신론자든 회적인 학자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 때문에 당당하게 목숨을 자기가 순교했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그들. 특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큰 소리 뻑뻑 쳤던 베드로. 만약에 부활한 주님이 없었더라면 그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주라고 따라다니는 데다가 결국 팔아버린 배신자. 어떻게 보면 인생 폐인 되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드럭 이런 데 빠져서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로 바뀌어서 죽이려면 죽이라고 당당하게 부활의 도를 전합니까?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약속되었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아니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인생 폐인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아까 12가지 목록에 나왔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우리가 잘한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 4명 더 있죠. 남동생이.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기 야고보가 하나 있고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죠. 그죠? 유다. 유다도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명이 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형이죠. 그죠? 형, 이런 촌동네에서 하지 말고 지금 큰 동네, 예루살렘 가서 해. 그냥 그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랬던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자문이라고 한 야고보서를 그가 썼습니다. 어떻게 불신자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리더가 됐습니까? 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려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어느 순간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사울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에 갔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거기에 로마 총독이 하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기오 바울은 이름이 나오면서 그 뒤에 보면 잠깐 있다가 사울이 바울이라는 데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을까? 기억하기로는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이 큰 자입니다. 큰 자. 근데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파울로스. 작은 자. 이 폰. 자, 분명히 사울은 공회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가서 하는 행동대원이었습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와. 그러면 가서 잡아와가지고 오겨놓고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180도로 바뀌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가 성경에 보시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정오에 햇빛이 좀 이름하고 눈이 멀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해서 받을 수 있지만 사울은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셨다는 거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저 눈 멀은 순간 사울은 이게 뭔 뜻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딱 금식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죠? 그래서 눈에 안수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네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왜 바뀌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로 믿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아니었죠, 그죠? 누가 믿었습니까? 공회원들이 믿었습니다. 특히 대제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으니까 대제장들이 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와서 얘기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허락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군인들 다 동원해서 무덤 지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막았습니까? 부활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가 잠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죠? 부활을 첫 번째 믿은 것도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고 시체가 있습니다. 그죠? 썩어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고 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들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들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엄청 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렇죠? 너를 살린 것은 부처가 아니고 내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한 번은 영국 의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썬다 싱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고 철저한 힌두교인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썬다 싱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을 태어난 사람입니다. 힌두교라는 그런 곳에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로 믿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찾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Lord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5년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맹수, 사자 같은 것이 나와서 그들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굶주린 사자가 앞에 있는데 두려워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잡혔어도 뭡니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찬송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조롱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게 뭐기에?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가?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저히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점점점 쌓이고 퍼져나가서 결국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그들은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고상받는 것은 잠깐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선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자들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에 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망에 대한 소망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흑암에 대한 광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에 대한 기쁨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소망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먼저 믿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가는 거죠. 죽어야만 다시 부활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던 것처럼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문. 우리 언젠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앞에 섭니다. 부활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죠.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나눠주는 부활의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뽑아치는데 죽을 때가 되면 겁나가지고 맨날 눈에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보인다 그러고 죽는 게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 그게 주변 사람한테 덕이 안 됩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 겁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